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효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좀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 환경의 청소년들과 이렇게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웠어요. 거의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버렸는데 그러다가 묵상을 했어요. 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불러도 말이죠.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가 심정이 부모님을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믿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어디서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연결이 가끔 되거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항상 그 섭섭함과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그 친구에게 기도하다가 말을 했어요. 야, 너의 생명 중에 가장, 너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너의 생명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그러면 다 하신 거야.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걔가 공감을 하더니 맞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 사정이 있을 거다. 너를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너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해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예쁘고 똑똑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중학교 3학년까지 안 하더니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대학교까지 가서 임상 심리사가 돼가지고 이제 의료계통에 있는 이제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자녀 3명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돼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거기가 상고였는데도 전교에서 1, 2등 할 정도로 열심히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항상 바닥을 깔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항상 바닥을 깔아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인데 얘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했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자기가 어머니 사는 곳을 가봤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헤어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처음 어머니와 함께 자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뭐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됐구나.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이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구나. 그러더니 딱 그 응답대로 됐어요. 한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한 30명 정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잘 예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중3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얘는 꼭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니 너 이렇게 뭐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고 그랬더니 걔가 이제 속이야기 보통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살인을 했대요. 여기서 살인을 보면서 자기가 교도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을 18년인가 형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고등학교 이렇게 그 졸업할 정도에 어머니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도 없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미용을 공부해서 1년 공부하면 되니까 그다음 공도원을 모아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말을 정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대학까지 졸업하고요. 서울에서 아주 큰 5성급 호텔에서 그 기자를 만나서 결혼식 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도에서 굉장히 큰 미용실까지 하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같이 성실한 애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이들이 미용 배우다 말다 배우다 자기같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같은 애가 어딨니? 한 곳에 10년 있으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가 오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었지. 어? 그게 축복 아니냐? 너 다른 데 있었으면은 다른 곳에 갔을 거 아니냐? 아, 맞다는 거야. 그 바닥 청소를 3년 했대. 머리 감는 거 몇 년 하고. 그러더니 그 환경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제가 대학과 착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소유행을 하라는 것,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나눌 건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사자의 삶, 모든 그런 관계에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한 목사님의 그 설교가 기억나요. 그게 각인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보면은 그 분이 했던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 충격이 됐는가 봐요. 뭐냐면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빌립보서를 통째로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봤어요. 별로 몇 군데 빼놓고는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배경과 여러 가지 그게 안 잊혀지니까 항상 그 말, 아니 저분은 어떤 것, 무슨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동이 되었을까? 그런데 한 계속해서 빌립보서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 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다시 빌립보에게 빌립보서를 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나 성도들이나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한 발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과 빌립보서에 담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루디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먼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고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어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어떤 이유였던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투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심히 다투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시작부터가 이게 좀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디모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만나게 된 디모데 루스다라와 이고니온에서 그 칭찬받는 디모데가 팀이 된 거예요. 선교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1차 전도 여행 하고 13장에서 파송되고 13장에서 1차 전도에 끝나고 그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였어요.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가 또 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길을 어떻게 막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거기로 가지 말거라, 여기로 가거라, 아시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니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길이 막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 그러니까 도저히 계획한 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든가 학교가 뭐 안 됐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뭐 저기 화산이 터졌다든가 그러면 아 하나님이 막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정말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선지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는데 유럽의 첫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유럽 복음화의 아주 시작이.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는가 봐요.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이제 정식 기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도 처가자가 있는가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이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했겠죠. 눈이 반짝반짝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서 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미션홈으로 시작하고 교회로 시작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이번 5월 말에서 제주도로 2박 3일로 우리 캠프 가는데 그 현장에서 이러한 인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주도는 의외로 지역지역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섬이어서 우상을 섬겨서 그러는지 우리 전국을 다니면 어디든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호수가 굉장히 155, 100호 됐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고 전도에 보면 너무나 복음이 안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기도하면서 이제 제주도 정말 가서 우리 캠프하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캠프를 해서 경험을 쌓았으니까 거기서 한번 그런 응답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를 또 정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루디아는 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렸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겠지만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겠죠. 사도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신라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디모데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거기 사람도 있어.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저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복음이 뭔데요? 그래. 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아, 우리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담이 원래 처음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가지고 부모 효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 돈만 생각하고 돈만 벌고 그래가지고 제1순위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효도도 안 하고 부모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너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아서 전쟁만 하고 로마도 전쟁하고 여기도 그래서 이거 빌립교라는 것이 과거에 알렉산더 때부터 전쟁해서 이게 정복당한 식민지가 된 동네가 아니냐고 그래서 사람 그런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데 그때 귀를 열고 옆에서 들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이열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가 그랬어요. 루디아가 자주장사기였는데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루디아 성격이 좋았을 거예요? 까칠했을까요? 예, 보니까 굉장히 까칠했을 것 같아요. 그때 시대에 자주장사, 고급 옷 장사를 하려면 이 여인이 얼마나 거칠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 문제가 여자들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편지 썼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 생기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니기 싫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기시는 사람 보면은요 그거보다 뒤 창작 꼬이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문제가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사도바울이 보낸 거 아니에요? 생각해봤더니. 이 루디아가 내가 헌금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개척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나은 사람. 그래 그러면 귀신 들려서 치유되면 그 사람 성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평생 고쳐야 돼요. 무당에서 돌아오신 분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굉장히 성령 강합니다. 그럼 그분이 복음 몰라요?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체질은 안 바뀝니다. 엘리트들은 복음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점쟁이 여종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고 또 이 점쟁이도 이런 그 정덩이와의 사이에 출신의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점치는 여종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건가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하고 있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캠프 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분이 쫓아오면서 종륜도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 주, 그러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니 그 지역에 막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 믿고 참사람 교회고 제주도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낫고 여러분 새로운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캠프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한 노인정에 들어갔는데요. 그 노인정에 거기는 모든 어르신들이 화투치고 있어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화토 적은 돈이지만 돈 따신 분이 있고 잃으신 분이 있는데 그걸 없애고 다시 말씀드리십시오. 어렵잖아요. 집중하기가. 근데 이번에 갔더니 흑암이 꺾여가지고 다 노인들이 외롭게 TV 보시고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뭐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 집중해서 들으니까 다 영접하고. 예. 네. 현장에 가면 그때마다 새로운 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응답. 여기서는 이 루디아는요 사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를 만난 거예요. 그 사명자만 만납니까? 이 점쟁이는 누구야? 갈급한 자다 말이야.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큰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이 점쟁이의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걸 이용해서 점쳐서 돈을 버는 참 특별한 직업이세요. 그분은. 그런데 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 독종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안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흑암 꺾여야 돼요. 악으로 악을 절대 못 이겨요. 선으로 악을 녹일 만큼 여러분 복음화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그런 독종 많이 봤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악으로 악을 절대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독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예, 과거엔 잘 싸웠지만 예수 믿고 이제 못 싸우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매 맞고 아픈데 이게 전도자의 삶이 모습이거든요. 복음 한 가지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서 아픈데 여러분 거기서 찬양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원망만 나오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참사람께 헌신하고 복음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원망 가득할 수 있잖아요. 예. 다 잃어버리고 다 손해보고 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찾고도 뭐 쇠로 묶고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간사장이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정말 충성된 자야. 로마 군인 중에 군인이야. 자기가 책임졌는데 문 열려서 다 가는 줄 알고 책임감 느껴서 자살. 아니 그 증거가 뭐냐면요. 안 죽었잖아요. 스톱! 우리 다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상처 다 치료주고 온 가족을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럼 왜 간수가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있었을 때 아마 디모데가 전도했을 거예요. 간사장님 잠깐만 이렇게 오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리고 낫게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낫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그 나쁜 분이 우리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해가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 떠났는데 그래서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소식 들었잖아요. 로마 군인 다 알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시체 못 찾았잖아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냐?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세요. 영접 하나님 자녀돼요. 아 그래요? 네. 마음속에 그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 열는데 나가지도 않아. 야, 저분들이 말했던 그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말이 맞구나. 그래 가서 그런데 그 간수도 집안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부인과 엄청 갈등.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이었어. 자녀들은 나가서 술 담배하고 문제 일으키고 문제 청소년이야. 너무 갈등이 많아.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일을 하는데 집안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막 갈등하다 복음 들었는데 그래 간사가 말하는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딱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9절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 발견된 화면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앙, 죄,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 저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속하신 참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왕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래요. 이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이 간수가 들었던 그 메시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빌립보 안에 담겨진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중한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하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착해지셨습니까? 예. 네. 성경 뭐 정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거의 대답을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원수같이 싫은 그런 사람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십니까? 그런 가족들과 구원 받았는데 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하게 사람과 친절하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예.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든 물질과 다 없어졌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제가 그 굉장히 정막이 흐르네요. 정막이 아무나 만족하십니까? 아 여러분 구원 받았다며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며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도 예. 오늘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구에게도 친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런 분도 많이 있죠. 대부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떠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다 그러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어. 갈등도 많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뭐, 돈만 생각하고, 헌금하는데 갈등도 있고, 사도방을 많이 돕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게 교회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기만 해도 여러분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말이 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세계 복음할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지할 데 없는 거예요. 예. 결론 봤는데 뭐 무슨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이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은 내 그럼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싸우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줄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 드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극히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더 도와주고 그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안에 우리가 들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받죠. 네.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1장 9절에 보면 방법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기사도 바로 기도해 주겠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이해하고, 우리 이번에, 부모, 어버이 교실도 하고, 어머니 교실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우리 태영아부에서 그런 거 계속 하거든요. 여러분, 아빠인데, 아빠를 할 수 있으면 있는데, 이번 들으면서, 아,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지식이에요. 아, 어머니가 이런 거구나. 아, 이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참된 사랑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고 어떤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은 뭐냐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갖는 사람은 그때 아 이때 내가 참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아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참 잘했어. 그게 바로 총명이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는 많은 지혜롭지 못하면 그때 실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그랬잖아요. 하, 참 지혜롭게 잘 한 것 같다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 욱!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다 왕따당하고, 그 다음에 지적받고, 전도에 못 맞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 다르구나. 지극히 그냥 잘하는 게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항상 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면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리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는 길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대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향만 가져도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조금씩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게 우리 언니가 교회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참사랑교회에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변화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교회에 가셔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변화만 되더라도 흑암이 꺾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네 번째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수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빌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 하심이라. 그리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면 헌금할 것도 많고요. 여러분 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꺼내야 될 것도 많고요. 여러분 헌신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엄청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축복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쌓일 줄 믿습니다. 고난도 받고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양했어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로 충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또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이 날 단어를 18번 넘게 이 빌립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썼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2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앞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교만이 몰려오죠. 자, 2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요 보면 같이 합하여 한 마음.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이익만 세우고 내 뜻만 내세우고.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그랬을 때 원뉴스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그래야지만 대역사예요. 여러분 혼자 뭐 잘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혼자 잘하는 건 실력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 다툼이 생긴 이유가 뭐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데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깡패를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신앙 교회를 항상 오시는 거예요. 유명한 깡패 주목 그러니까 깡패 중에 대장이에요. 너무 똑똑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항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신데 왜 여기 예수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죽게 됐는데 수술을 다 하더니 거기에 있는 과장님이 박사님이 이제 수술 다 하고 오시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깡패한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나 예수 안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의사가 치료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냐나요 우리는 이렇게 열었다가 잘라내고 꼬맬 뿐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겸손하구나 맞아 그냥 창자 꺼내놨다가 수술하고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치료 약도 넣고 하겠지만 그 온전케 제자리에 가기 다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분의 겸손한 그 고백이 한 생명을 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빨리 돌아가실 때 몸이 와서 그 아들 자녀가 강산이하고 바다였는데 저에게 유언했어요. 그 저기 내가 저기 죽으면 강산이와 바다를 목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왜 저에게 맡겨요? 나중에 부인이 이제 깡패기 때문에 한 20살 어린 부인 이제 만나가지고 이혼까지 했는데 그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갔어요. 젊은 엄마에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간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깡패였지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다녔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예. 그래서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겸손이 생명 살리는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해보고 있고. 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대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우리 구역이 예, 설거지 아니니까 식사당도 아니니까 제가 장애인시설 일을 하는데 뭐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보일러도 고치고 뭐도 하고 모욕도 시키고 뭐 병원도 가고 병원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러더는 거 누가 이렇게 시키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옆에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거 제일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리 와 불렀어요. 내가 선생님 방에 예? 이럴 때는 야했지만 선생님 방에 아이 앞에 있을 때 병원 항상 갔잖아. 새벽 2시도 3시에. 내가 운전기사야? 내일이야? 예. 내가 보일러 고치잖아. 내일이야? 그랬어요. 예? 내일 아니잖아. 안 해도 돼. 여기는 선생님들이 다 운전만 해도 먹고 살아. 근데 헌신하는 거야. 근데 내일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마. 당장 관둬. 그러려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이다. 이기적이야. 예. 네. 우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 약간 신경 약간만 친절이에요. 예. 네. 싹 잘라버리고. 예. 네. 여러분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주인이 됐어요.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되면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연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은 전도자의 삶이란 진정한 할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몸의 신체의 일부를. 그런데 이 할례파들이 뭐냐면 우리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교만하고 한 거. 자기 자랑. 뭐 돈 자랑, 학벌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돈 자랑, 빌립보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자랑, 지위 자랑, 뭐 다 자랑. 그리고 이제 간수장의 부인은 뭐 권력 자랑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뭐 어떠 그래. 우리 자식들은 공부 잘해, 뭐 어쩌 그래. 이런 자랑사 했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이름만 내가 자랑을 하면 나는 가말리엘 문하고 난지팔림 할례 받았고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렐루야. 네. 왜? 말씀 운동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된 할례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것들. 일곱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것도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서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 내용이 3장 7절로 8절 아니겠습니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3장 8절 후반절에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사도 바울 3장 13절 다 끝났지만은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 3원을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분야를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계속 계속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탑에 오르는 거죠. 서밋에 오르는 거죠. 아홉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사령주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많잖아요. 갈등 많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욕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평강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걸 도전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또 굉장히 풍요롭고 넘치는 그런 풍요 속에서도 많은 것을 아는 속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걸 배운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이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삐질 일 있으면 삐져버리고 무슨 영적 서밋이 그렇습니까? 예. 삐짐 서밋? 그러잖아요. 예. 두 번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 요셉과 같은 기능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고향에 있으면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버님 이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40년 동안 우리 아버님부터 40년 충성 머리를 충성했어요. 머리카락을. 서울에 올라가면 막 그분부터 그런 이발사가 없는데 어쩌죠? 막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본인의 제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야 송파에 가게 되니까 아산병원에 안에 있는 거기 이발소에라는 거 이름도 저는 다 알려줬어요. 갔더니 거기는 환자들 막 빨리 갖고 끝내게 되니까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울 때 그 친구가 뭘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하고 항상 그런 친구들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로 기술을 잘 배워져서 결국은 거기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요셉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능이 서밋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돼서 됐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갑부가 됐다고 성공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다 배설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 문화를 바꿀 문화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돈을 좋아하고 다 필요하죠.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사장 19절에 하나님이 너희 풍부한 대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흑암 세력 세상 문화를 바꾸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결국 사도 바울이 보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저인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삼오늘에 성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